BOA 세계인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얀마 군부에 의한 정권 찬탈 행위를 쿠데타로 공식 규정하고 원조 중단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특별 브리핑에서 사실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버마 여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와 정식으로 선출된 국가수반인 윈민트가 2월 1일 군사 쿠데타로 실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얀마 사태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군부의 행위를 즉각 규탄했지만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미얀마 사태를 쿠데타로 공식 규정함에 따라 미얀마 정부에 대한 대외 원조 제안과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한 행동 등 일련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도주의 지원과 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미얀마 국민을 위한 미 정부의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또 미국은 미얀마 집권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 측과 사태 발생 이후 대화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고위 인사들이 가택연금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러시아 법원이 어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우려를 나타내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나발리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실형 결정을 깊이 우려한다며 나발리와 불법적으로 구금된 수백여 명의 러시아 시민들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우리는 미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면서도 러시아가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책임을 묻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트위터에 나발리에 대한 판결은 어떤 종류의 법치와도 동떨어져 있다며 나발리는 즉각 풀려나야 하고 평화로운 시위를 겨냥한 폭력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기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집단 전파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달 1일 이후 국내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 27명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5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5건 중 4건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 1건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로 모두 한국 안에서 감염된 사례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영국발 바이러스가 확인된 4명은 자가격리 입국자의 집을 방문한 친척들이 한꺼번에 감염된 것으로 이는 한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집단 감염된 사례라고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한국 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확진자는 오늘까지 39명입니다. 한국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늘 신규 확진자는 총 3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해 중국 우한을 방문 중인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조사단이 오늘 바이러스 유출 의혹을 받는 현지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AP통신 등은 WHO 조사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과 전파 경로를 규명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장소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단은 약 3시간 반 동안 연구소에 머물며 연구소 대표 등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방문 성과를 묻는 취재진에게 매우 흥미롭다, 많은 질문이 있다고만 언급하며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2019년 12월 우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나왔을 당시 바이러스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다국적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WHO 조사단은 지난달 14일 우한에 도착해 2주간의 격리 기간을 거친 뒤 지난 29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해 미국과 이란이 동시에 행동을 취하자는 이란 측 제안에 대해 이란이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1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미국이 동시에 핵합의에 복귀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유럽연합이 조율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이 합의에 대해 완전한 준수를 제기한다면 미국은 외교의 길을 걸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하지만 우리는 이란 측과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이란과 직접 접촉하고 어떤 종류의 제안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단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3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부장관 지명자는 북한이 미국의 우주 군사력 활용에 위협이 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제재 완화가 아니면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이며 북한 핵 문제에서 두 나라는 협력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끼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5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캐서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북한이 미국의 우주기반 군사력 활용에 일부 위협이 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 등에 대한 확장 억지력은 동맹관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서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2일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본토 방어와 우주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밝혔습니다. 먼저 미국의 미사일 방어와 핵 억지력은 상호 보완적이라며 미국의 핵무기는 보복할 수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을 제공하는 동시에 방어 역량은 북한이나 이란의 제한된 공격을 억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 본토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해 북한과 같은 나라들의 현존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방어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역량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주 역량과 관련해서는 러시아를 핵심 적성국으로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으로 분류하면서도 이란, 북한 역시 미국의 우주 기반 군사력 활용에 일부 위협이 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힉스 지명자는 또 이날 청문회에서 전 세계 핵 위협이 계속 존재하는 한 미국의 핵 억지력은 국가안보의 주춧돌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irst, that nuclear deterrence is the cornerstone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as long as there are threats out nuclear.
힉스 지명자는 공화당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가 핵전력 현대화와 확장을 도모하고 북한 역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전략폭격기로 구성된 핵무기 운반 3축체계의 준비태세 현황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인준을 통과하면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힉스 지명자는 대선 직후 바이든 행정부 인수위 국방부문 실무진을 이끌었고 2018년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안보전략보고서 작성에 참가한 12명의 지필진 중 한 사람입니다. 인준을 통과하면 미군의 핵현대화 계획을 관장하는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근무하게 됩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대형 방산업체 레이시온에 재직한 이력으로 야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직접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소속 케빈 크래머 의원은 핵무기 현대화 계획 지연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 한국 등의 동맹에 야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힉스 지명자의 과거 기고문을 잘 읽었다며 비확산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평가해달라고 질의했습니다. 힉스 지명자는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동맹과의 연결망은 경쟁자들이 갖추지 못한 상당한 이점이라며 이와 관련해 향후 동맹의 관점을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확장 억지력 공약은 이 같은 동맹의 신뢰를 심화시킬 수 있는 분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부 동맹들은 핵 우산에 매우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that helps dissuade their own internal dynamics that might look to.
그러면서 동맹들이 자체 핵무장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해왔다는 측면에서 미국에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힉스 지명자는 중국을 이 시대 추격하는 도전으로 간주한다면서도 중국과의 무력 충돌은 바람직하지 않고 필연적이라도 보지도 않는다며 미군은 그와 같은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힉스 지명자는 이날 군사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2018년 국방안보전략보고서가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됐다며 다만 위협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보고서의 보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국방안보 전략 보고서가 주로 국방부 차원의 군사적 대응 방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범정부적 접근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힉스 지명자는 아직까지 미국의 전략과 재래식 억지력 효과가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회색지대에서 경제적 협박, 사이버 위협을 감행하는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했으며 우주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certainly China and Russia in their ways have been pursuing these. Many of the solutions.
그러면서 동맹과 우방관계 구축 방안이 이 같은 위협을 대처하는 데 효과적인 발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힉스 지명자는 전 세계에 걸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의 방위 부담 분담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술적 차원의 문제가 동맹의 전략적 가치보다 우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전략적 측면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that when it becomes that tactical issue, it overrides the strategic value of the alliances.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의원은 최근 백악관 대변인이 중국과의 관계에 전략적 인내를 갖고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듣고 등골이 오싹했다며 오바마 정권 당시 실패한 대북 전략 방침을 중국에 재사용한 대목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힉스 지명자는 국방부의 대중 접근법은 최우선적으로 추격하는 위협으로 간주하는 데 있다면서 다만 중국과 공조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보며 국방 부문에서도 신뢰 구축 조치를 추구할 필요는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온 양면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외교적 보상으로 다양한 옵션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제재 완화가 아니면 북한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추가 제재와 동맹과의 조율, 외교적 보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당근과 채찍으로 북한의 강온 양면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벌을 주지만 반대의 경우 보상이 동반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부분적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 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미국이 제안할 외교적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은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에게 영원한 적국이 아니라는 상징적 제스처를 최고의 외교적 보상으로 꼽았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 양측이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과 북한의 가족을 두고 있는 미국 내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 싱가포르 합의문의 일부인 미군 유해 문제 등을 통해 관계를 새롭게 재설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외교적 보상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미북 간 대화 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외교적 관여가 작동할 때 가능하며 북한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공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외교적 보상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다음 달 실시 예정인 미안 합동군사훈련 규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접근법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을 움직이게 할 만한 외교적 보상 옵션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가 있겠지만 미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와 관련해 큰 양보에 나선다는 조건 하에 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미북 관계를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가령 핵분열 물질 생산 동결에 대한 검증의 대가로 북한의 석탄 수출을 허용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이런 제안을 진정한 협상 시도가 아닌 독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황에 따라 강력한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 실험을 천천히 재개할 수 있다는 게 카지아니스 국장의 관측입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원하는 북한에게 경제가 아닌 외교적 보상은 무의미하며 이에 따라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제안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북한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제재 완화가 아니라 이미 대화는 충분히 했다는 태도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부적으로 엄청난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 제재 완화 외에는 북한을 움직일 만한 당근은 없어 보인다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가능성을 언급한 보상이 경제적이 아닌 외교적인 것에 주목했습니다. MX 연구원은 외교적 보상과 관련해 북한이 호응할 만한 가장 큰 제안은 제재가 먼저 풀려야 하는 양국 간 정상화라며 이는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락사무소와 더 나아가 상호 대사관 개설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는 외부에 북한을 개방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위협이나 다름없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결국 북한이 경제와 연관되지 않은 보상에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경쟁과 도전, 협력에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와 기후변화, 세계 경제성장 등의 사안은 두 나라의 이익이 교차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다각적이고 복합적이라며 단순한 적이나 경쟁자로 생각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데이비드 달러 중국 담당 선임 연구원은 2일 이 연구소가 주최한 국제 안보 도전과 해법이라는 웹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Getting the US policy toward China right is very complicated. Because China is simultaneously a challenger, a competitor, and a partner.
달러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의 도전자이자 경쟁자, 협력자라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제대로 입안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브루킹스 연구소가 미국의 회복과 번영의 청사진이라는 주제로 잇따라 발간한 안보 분야 장기 도전 과제와 해법에 대한 보고서들을 조망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달러 연구원은 토론회에서 중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관계에 도전하며 경제 분야에서는 경쟁하고 있지만 국제 현안에서는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세계 공중보건, 세계 경제성장, 가난한 나라 지원, 핵 비확산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교차하고 있어 상호 협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러 연구원은 특히 비확산은 미중 협력이 매우 중요한 분야라면서도 이란과 비교할 때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이 강한 압박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is important global issue of non-proliferation, that's another area where U.S.-China cooperation is important. North Korea, though, is going to be tough because it's sitting right there on the China.
북한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어려운 문제이며 중국이 북한에 강경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존스 브루킹스 연구소 국제질서와 전략국장은 북한의 완전한 핵무장과 한반도 위기를 막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꽤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China was pretty constructive on DPRK denuclearization. They see it as in their interests to not have a fully nuclearized North Korea and they see it in their interest not to see an acute crisis.
존스 국장은 만일 미국이 민주주의 클럽을 새롭게 결성해 중국을 공세적으로 억제하려 한다면 한반도 문제 등에서 미국과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 계획이며 영국도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D10 협의체 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브루킹스 연구소에 미국의 회복과 번영의 청사진 연재에 러시아와 중국과의 비확산 협력을 다시 활성화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북한 편을 들고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미국에 협력할 가능성은 더 줄었지만 평화적이며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여전히 미중러의 공통된 이해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2일 VOA에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통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needs to adopt a reasonable approach to negotiating with the North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Chinese
아인혼 전 특보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중국은 미국의 접근법이 너무 야심차고 유연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며 바이든 정부는 한국과 협력해 북한 비핵화 협상에 합리적인 해법을 고안하고 중국의 지지도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중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두 나라가 북한 문제에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hard to imagine a positive outcome on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without Chinese support. You know, given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이 협상에서 합리적 태도를 취하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미국의 대북 정책을 중국이 크게 회방할 수도 있다며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법원이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했다가 미 수사 당국에 체포된 버질 그리피스 씨의 소송 각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의견문에서 재판부는 그리피스 씨의 기소장이 연방범죄 혐의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리피스 씨 측의 요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리피스 씨 측 변호인은 그가 대북제재 위반 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각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북한 암호화폐 회의의 주 목적이 제재 회피 촉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국무부의 방북 불허 결정을 무시하고 북한에 입국한 점도 위반 사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그리피스 씨의 유무죄 여부는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내리게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그리피스 씨 측에게 오는 11일 전화 컨퍼런스에 참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019년 4월 암호화폐 회의 참석을 위해 방북한 그리피스 씨는 같은 해 11월 미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됐으며 검찰은 국제비상경제권법과 대북제재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뿐 아니라 전문가들을 기만하는 사회공학의 진화가 주목되는 특징이라는 분석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한 계정 소개 화면입니다. 제임스 윌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 계정은 본인을 사이버 보안 연구원이라고 밝히며 암호학과 수학에 관심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계정에 글을 받아보는 사람, 즉 팔로워 수는 약 1,300명에 달합니다. 해당 계정은 지난 1월 18일 컴퓨터 운영체계인 윈도우와 관련한 보안 문제를 제기하는 분석글을 올리며 다른 계정의 복수의 인물들을 함께 밝혀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여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글을 인용한 건수는 130건에 달합니다. 언뜻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심지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전문 분야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계정은 사실 북한 해킹 그룹이 만들어낸 허위 계정입니다. 미국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이처럼 허위로 만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활용해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을 노린 북한 해킹 그룹의 사이버 공격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위협정보센터가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북한 해킹 그룹은 징크로 이 조직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노린 해킹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그룹은 미 재무부가 제재 대상에 올린 라자루스와 같은 그룹으로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연구원들을 노린 북한의 해킹 공격을 지적한 데 이어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검색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는 북한의 해킹 수법은 일종의 기만을 통해 맺은 관계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입니다. 이전까지 보고된 북한 해킹 그룹의 활동은 일자리 제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다수의 목표물에 전송하며 바이러스를 함께 보내 이를 누르게 만드는 이른바 스피어 피싱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 해킹 수법은 이를 넘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낸 뒤 시간을 투자해 목표물로부터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까지 진화했습니다. 해커들이 자신과 관계가 형성된 연구원들에게 사이버 보안 연구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라며 악성 바이러스를 유포해 연구원들의 컴퓨터 데이터에 접속하려 한다는 겁니다. 매튜화 민주주의 소재단 연구원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북한의 기만 전술의 발전이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ackers are putting up are pretty well established with, you know, sufficient numbers of followers. It looks very.
하 연구원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공개한 트위터 계정을 보면 팔로워 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잘 만들어져 매우 적법해 보인다며 북한의 기만 능력이 매우 발전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not targeting them through email. They're targeting them through direct messages on Twitter, and you know they build a relationship.
그러면서 과거와 같이 단순히 메일을 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목표물에 직접 메시지를 보내 먼저 관계 구축에 나선다며 이는 북한이 이 같은 사회 공학적 계획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링크나 파일 등을 건네받았다면 전체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운용 공간에서만 해당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이나 임시재판소 등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법 전문가인 제러드 겐서 변호사는 이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 침해는 반드시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is father and grandfather before him, you know, have been committing crimes against humanity, against people of North Korea.
겐소 변호사는 UN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가 최근 보고서에서 UN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그 정권 또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러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수십만 명을 혹독한 환경의 수용소에 가두며 외국인들을 납치하는 행위는 모두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스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 법대 노종호 교수는 북한인권 문제의 ICC 회부는 북한 정권을 크게 동요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ICC를 이제 김정은 이제 회부가 돼가지고 실제로 재판을 받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어떤 파니시먼트 징벌이 가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는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피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노 교수는 하지만 현실화 되기까지는 난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ICC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ICC 회부에는 유엔 안보리 상임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엔은 2014년부터 COI 보고서의 권고대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법정에 세우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로 의결했습니다. 또 2014년 12월 안보리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고 이 같은 안보리 논의는 2017년까지 3년 연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안보리를 통한 ICC 회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나선 게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표결에서는 상임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되지만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 대신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미국이 ICC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더 강하게 압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입니다. 미국은 처음 ICC를 설립하자는 합의에 서명했지만 이후 비준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당사국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은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시키기가 어렵게 됐다고 킹 전 특사는 설명했습니다. 킹전 특사는 그러나 미국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주도했다면서 이는 북한 정권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가 다른 대안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특별조사단이나 임시재판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겐서 변호사는 특별조사단이나 임시재판소의 경우 효과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안에서 정보와 증인을 확보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제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데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노정호 콜롬비아대 교수는 이 같은 방법이 법적인 구속력은 약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압박수단으로 이용될 수는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다른 대안으로 북한의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해외 자산을 확인해 이를 통한 자금 흐름을 막는 방법을 추구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을 약화시켜 권력 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유엔이 올해 인도적 지원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하지 않은 데 이어 유럽연합도 대북 인도주의 지원금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올해 북한에 대한 초기 인도적 지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보실은 29일 최근 공개한 2021년 초기 인도적 지원 계획 중 북한 관련 사업에 대한 BOA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아시아와 남미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예산으로 1억 8천 유로, 미화 2억 1,800만 달러를 배정했지만 북한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2018년 북한의 대규모 홍수와 관련해 국제적십자연맹의 재난구호 긴급기금에서 11만 1,000달러를 지원했었습니다. 이어 2019년에도 가뭄과 식량 안보에 영향을 받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구호활동에 6만 1,000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이 전 세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나라와 지원 규모를 책정해 발표하는 2021년 인도적 지원 개요에서도 제외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북한 당국의 이동 제한 조치로 내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북한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과 유럽연합 등의 지원 대상에서 북한이 제외되면서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29일 BOA에 유엔에 이어 유럽연합이 인도적 지원금을 북한에 사전 배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구호단체들의 폭넓은 지원 사업에 큰 제약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Well, you see, the EU is the sponsor of 5-6 very important.
소바주 전 소장은 북한에서 농업 개발과 지역 사회 증진, 축산업과 보건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는 비정부 기구들을 돕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EC가 사전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향후 모금 활동에도 그만큼 더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다니엘 월츠 국장도 BOA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여전한 가운데 북한의 취약 주민 수는 많아지고 국경은 조만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단체들은 올해 더 큰 도전의 해를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커진 반면 국제사회로부터 지원 자금과 자원을 모금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월치 국장은 실질적인 도움 전달 시기를 약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 모금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찌감치 국경을 걸어 잠근 북한의 방역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멈춘 구호단체들의 답답함은 쌓여만 갑니다. 다니엘 제스퍼 미국 친후봉사회 워싱턴 지부장은 29일 BOA에 대북 지원 사업을 시작한 40년 이래 지금처럼 어려운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스퍼 지부장은 북중 국경이 열려 있었다면 이맘때 북한의 협력 농장에 사용할 농자재를 보냈을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올해 지원이 언제 재개될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장기화하면 할수록 북한의 식량 안보는 더욱 악화하고 의료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수는 더욱 늘어나는 만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깨끗한 식수 제공 지원 사업을 벌여온 구호단체는 북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로부터 특별 수출 허가를 받아도 국경이 봉쇄돼 물자를 보낼 수 없는 실정이고 이미 북한 내 창고에 있는 물품과 사업 진행 상황 등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수십 년째 결핵 환자를 검진하고 치료해온 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체는 북중 국경에 수개월째 결핵 치료제와 약품 등을 담은 컨테이너가 대기 중이라면서 보관료만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대형 유류 저장 시설을 추가로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재로 인한 유류 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류 저장 시설이 밀집해 있는 북한 남포항 일대에 최소 5개의 새로운 대형 유류 저장 시설, 탱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A가 지난 12월 23일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해 구글 어스에 공개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기존 유류 저장 탱크들이 밀집한 지역에 지름 약 32m의 원형 부지 4개와 25m 지름의 부지 1개가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원형 부지 4개가 만들어진 곳은 기존의 지름 18m짜리 유류 탱크 2개를 가운데 두고 남쪽과 북쪽에 각각 2개씩 자리한 형태로 세워지고 있었고 모두 바닥 부분의 포장 공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외벽도 어느 정도 올라간 듯 북쪽으로 솟아있는 낮은 그림자가 포착됐고 4개 중 2개의 탱크 부지 안쪽에는 건설 자재와 트럭 등 물체와 함께 인력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같은 장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이들 탱크가 자리한 곳에 건물 등이 들어서 있었는데 이를 토대로 볼 때 유류 탱크 건설 공사는 10월이나 그 이후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4개 원형 부지에서 동쪽으로 약 170m 떨어진 곳에 만들어지고 있는 지름 25m 원형 탱크도 바닥 공사가 마무리됐고 벽면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생긴 그림자가 포착돼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일대에 만들어진 탱크들이 대부분 10에서 15m 높이인 점으로 볼 때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5개도 비슷한 높이로 올라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BOA는 지난 8월 남포 일대에 지름 약 30m, 높이 10m의 유류 저장 탱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탱크들은 모두 완성된 상태로 탱크 바로 앞쪽 바다에 선박 저반 시설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북한은 2018년에도 이 일대에서 새로운 유류 탱크를 확충하는 모습이 관측돼 이 일대 20개던 유류 저장 시설은 약 2년 만에 26개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만들어지고 있는 유류 탱크 5개까지 더해지면 남포에만 30개가 넘는 대형 탱크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이 가능한 정제유 상한선을 연간 50만 배럴로 정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이전 매년 200만 배럴 수준의 유류 등 정제유를 수입하던 북한이 상당량의 유류를 수입할 수 없게 됐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 등 제재 회피를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유류를 반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유류 저장 시설 확충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확충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한 북한이 유류 비축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북한이 석유 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밀수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one thing that North Korea has learned from the COVID-19 crisis is that it can't be dependent on its ability to take and engage in smuggling activity.
스탱거론 국장은 북한 당국이 유조선 운항이 다시 가능해지는 시점에 대비해 유류 저장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남포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초기까지만 해도 유조선들의 불법 운항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관측됐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한층 더 강화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시점인 지난해 8월부터는 입출항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BOA에 유류 탱크는 수급에 차질이 생길 때를 대비해 유류를 비축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류 수급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도 북한의 유류는 제재로 인해 언제든 고갈될 수 있다며 앞서 전문가들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브라운 교수는 북한 당국이 유류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another question on it is whether they can use the market to make money with it.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 등은 유류 가격이 낮을 때 이를 미리 사들여 가격을 올린 뒤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넉넉한 비축분이 필요하고 또 이에 맞는 저장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국제 유가가 높지는 않지만 계속 변동하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 속에 유류 비축의 필요성이 대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영내 집단 안보 구상인 쿼드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참가 요청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달 29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영내 집단 안보 구상 쿼드가 향후 아시아 태평양 정책을 세워나갈 기본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설리반 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 견제를 목적으로 창설한 집단 안보 체제 구상이 개념을 승계할 점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차별성을 둘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전후회 KDVA 회장은 1일 VOA에 미 국익에 위협이 되는 안보 환경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쿼드 구상에 대한 접근법은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대외 소통 내용에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쿼드가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에 관련한 조직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발신할 것이라고 브룩스 전 사령관은 내다봤습니다. 중국이 국제질서와 민주국가들의 이익에 도전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중국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공유된 민주주의 가치 기준을 토대로 세부 협력 내용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기조는 설리번 신임 보좌관과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지난 2019년 10월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글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재앙 없는 경쟁, 미국이 중국과 공존하면서 도전하는 방안이라는 제목의 공동기고문에서 두 사람은 미중 경쟁에 있어 제3국의 냉전 시절 초강대국 사이의 양자택일을 강요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소련과 비교해 전체주의와 자본주의를 혼합 운용하고 있는 중국이 훨씬 더 이념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상대라는 점을 상기하며 영내 민주국가들이 자국의 기준에 따라 능동적으로 중국의 행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보다 미 국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쿼드가 영내 핵심 민주주의 국가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한국을 참여시키려는 열망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쿼드의 구상은 1940년대 말 미국이 동남아시아 조약기구 시애토의 창설 시도에 적용했던 접근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쿼드가 훨씬 더 미국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한 나라들로 구성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So the part of the quint that needs shoring up is the Japan.
시애토의 경우 베트남 등 사회주의적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는 반면 호주, 인도, 일본 사이에는 모두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유대관계가 훨씬 깊다며 세 개 나라의 관계가 단순히 미국과의 양제관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미국 정부가 한국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잠재적 제약이 될 수 있는 한일 갈등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며 최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한 점도 이와 연계한 움직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최근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쿼드 발언에 대해 중국 견제라는 관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본질적으로 목표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새 정부 역시 대중 견제라는 관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 정확했다고 강조하지만 접근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 보완을 진행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세이모 전 조정관은 단순히 군사적 접근 방식뿐 아니라 경제, 외교를 망라한 의제들이 4개국 집단 안보 구상에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브루스 베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호주의 참여로 촉발된 중국의 무역 제재를 사례로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배경에는 호주의 농수산물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경우 오히려 이 값싼 호주산이 미국 시장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t's not enough
for Biden's people to say, yeah, we like the Quad.
벤의 선임 연구원은 미국 시장 보호에 대한 고려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사안은 아니라며 영내 집단 안보 체제의 활성화는 결국 냉전 시절 서유럽 부흥에 쏟아부었던 미국의 대외 경제 원조 정책, 마셜 플랜과 같이 미국 납세자들의 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벤의 선임 연구원이 이 같은 동맹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이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며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와 관련한 예산 배정에 대해 미국 납세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미국의 리더십 복원을 표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얀마 쿠데타 사태로 딜레마에 놓였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서 민주주의 관련 의제들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며 주목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 세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첫 임기 내 민주주의 국가 대표들을 초청해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공약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놓은 구체적인 대외정책 공약으로 꼽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1월 이 공약을 발표하며 이 회의에 참여하는 정상들은 자국 내 부패에 맞서고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할 준비를 하고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eaders who attend must come prepared to cooperate and make concrete commitments to take on corruption.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해 독재주의 국가들의 부상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미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서 이런 민주주의 의제들이 취임 초 터진 미얀마 쿠데타 사태로 첫 시험대에 올랐다며 주목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를 대대적 제재로 압박하자니 미얀마가 중국에 밀착할 가능성이 커져 역내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구상이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얀마의 쿠데타는 아시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큰 외교적 시험이라며 미얀마를 중국에 밀착시키지 않으면서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에 있는 로이 연구소의 한 전문가를 인용해 사람들은 바이든 정부의 대응이 역내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과 가치에 기반한 대외정책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도 미얀마 쿠데타는 전 세계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대응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추구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것인지 혹은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위대한 지정학적 게임의 일환으로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의 군부 지도자들과 연락을 계속 유지할지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 기고문을 통해 미얀마 쿠데타는 바이든 민주주의 어젠다의 첫 시험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가 자신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기대한다면 미국의 대응이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얀마 쿠데타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주의 옹호자로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시험대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미 국내 사태를 겪은 이후 미국의 도덕적 건의에 대한 초기 시험대라는 관측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의회 난입 사태는 해외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들은 미얀마의 민주화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낸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내세운 성과 중 하나라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미얀마의 군부 지배가 끝나자 2016년 중순까지 미얀마에 대한 대부분의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버마에서 벌어진 일은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버마의 민주적 정권 이양을 뒤덮은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는 현 정부의 국호인 미얀마 대신 군부 통치 이전에 버마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이란 정부가 지난달 초 해상 오염 행위를 이유로 억류했던 한국 선박 선원 대부분을 한 달 만에 석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이란 정부가 2일 억류 중이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 해미호의 선원 대다수를 석방한다고 발표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란 정부의 결정은 충격요법식의 돌발 행동을 통해 그동안 한국에 쌓인 불만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판단과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은 당초 한국 선박과 선원을 납포하면서 해상 오염에 따른 사법 절차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오염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주도한 이번 납포 행위의 목적이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판매 대금 70억 달러의 해제에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란 측에서 선박 납포와 동결작업 문제는 무관하다면서도 동결작업 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석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중동 전문가인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임남식 교수는 한국 측 동결 조치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깨고 이란 제재를 재개한 데 따른 것으로 선원 억류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란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내 대미 강경파 세력인 혁명수비대가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일종의 시위를 벌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임 교수는 이란 경제 악화로 혁명수비대의 강경 노선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며 이런 점이 사태를 길게 끌고 가는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혁명수비대 해군은 그 호르무즈를 관할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바다에서 자기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외로 저는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그럼 왜 한국 빼었냐에서 결국은 그동안 2년 동안 가장 많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70억 불의 그 동결 자금이라고 하는 것도 막 이렇게 얽혀있고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것 같고요.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와의 핵 합의, 복원 협상을 앞두고 대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선제적 양보를 서로 요구하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이란 문제를 외교 과제 우선순위로 거론하면서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언 억류 장기화가 협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문제를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슈가 뒤로 밀려서 이란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가 제한된다고 판단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보다는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언 억류를 장기화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중동연구센터장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이란 진출 가능성에 대한 유럽 등 외국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란이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외국 선박과 선원을 억류한 행위가 국제 여론 차원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장 센터장은 그러나 이란 당국이 해양 오염과 관련한 사법 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선박과 선장을 자국에 남겨두겠다고 밝힌 때문에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선박과 선장 혹은 선원 한 명을 계속 이란 항구에 묶여두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란과 한국 간에 어떠한 약속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 약속이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속도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이란이 이 주도권을 갖고 계속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달 4일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한국 국적 선박 한국 해미호를 납포해 한국인 5명을 포함해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선원 총 20명을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항에 억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사건 발생 29일 만인 2일 최종건 1차관이 세이에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차관과 통화했다며 아락치 차관은 이란 정부가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에 대한 억류를 우선 해제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선박 관리를 위해 한국인 선장 1명을 남겨두고 나머지 19명을 모두 즉각 석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다만 한국 외교부는 선사 측과 누구를 남길지 협의 중이라고 밝혀 선사 입장에 따라 최종 잔류 인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또 선박에 대해선 해양 오염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억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69년 2월 3일 야세르 아라파트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의 의장으로 선출됩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1964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된 조직입니다. 1969년 2월 3일 아라파트가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활동을 펼치던 무장단체들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를 중심으로 결집해 이스라엘에 적극 대항하게 됩니다. 의장이 된 아라파트는 1974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국제연합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일한 합법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라파트는 1993년 이스라엘 총리 라빈과 함께 팔레스타인 자치를 인정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공로로 아라파트는 199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1996년 아라파트 수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첫 번째 직선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것은 독립된 팔레스타인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이룩하는 데 가장 근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라파트 수반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이든 아니면 자신의 사후에라도 결국은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야세르 아라파트는 2004년 7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09년 2월 3일 독일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존이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최고의 음악 교육을 받으며 11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17살 때 셰익스피어 한여름밤의 꿈을 접하고 감흥을 받아 서곡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7년 후인 1843년 멘델스존은 러시아의 빌헤름 왕으로부터 연극 한여름밤의 꿈이 공연될 때 함께 연주될 극음악을 작곡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이 부탁을 받고 멘델스존은 옛날에 썼던 곡에 새로운 곡을 추가해 모두 12곡에 이르는 극음악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화적 환상으로 가득 찬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은 연극이 공연되는 동안 연주되는 극음악입니다. 특히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결혼 행진곡은 오늘날 일반 결혼식에서 연주될 만큼 통속화된 명곡입니다. 고전적인 작곡 양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낭만적인 멋과 우아한 아름다움이 특징인 한여름밤의 꿈은 바이올린 협주곡과 함께 멘델스존의 모든 작품을 통해서 가장 사랑받아온 걸작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 찾아갑니다.